곁에서 33번 메시지. 세 사람을 위해서 문화와 대립되는 그리스도. 골로새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대다수의 독자들이 우리 가운데에서조차도 그 속에 포함된 계시를 실제로 보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독자들이 2장 2절에 있는 마음의 위안과 같은 구절에 중점을 둡니다. 골로새서의 초점은 마음의 위안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그 초점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을 말하는 2장 2절에서조차도 이 점은 분명합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마음의 위안의 결과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점은 마음의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문화의 요소. 신약을 읽는 이들이 고린도서와 갈라디아서와 같은 책에서 바울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이해하기는 오히려 쉽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누림과 교회 생활로부터 고린도인들을 좌절시키는 여러 가지 소극적인 일들, 심지어 죄악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율법과 유대 종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지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해석자는 바울이 천사 숭배와 금욕주의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옳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 책의 외관과만 관계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인간의 문화라고 하는 감추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강하게 입증하는 근거는 3장 11절에서 야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는데 이것은 골로새서 3장 11절과 대등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야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서신이 문화를 다루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사이의 문제의 근원은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 같은 문화였습니다. 내가 믿기로 소아시아에 있던 모든 교회들은 주로 종교적인 규례에 있어서는 유대 문화로, 철학에 관련되어서는 헬라 문화로 이미 잠식되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 지중해 근방의 문화는 유대 종교와 헬라 철학과 로마 정치라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소들 중 유대 종교와 헬라 철학이라는 두 가지가 교회 안에 침입하였습니다. 문화가 골로새에 믿는 이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듯이 오늘날의 문화도 우리에게 강한 영향을 줍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그 안에서 태어난 문화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문화의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요소는 우리 존재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 안의 많은 단체들이 여전히 문화의 정치적인 요소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겸손과 천사 숭배에 관한 경고. 2장 18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겸손함으로 인하여 속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는 육체적인 탐닉에 관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최고의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윤리적인 가르침에서 겸손을 높이 평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겸손은 사랑보다도 더욱 훌륭한 미덕입니다. 그러나 겸손조차도 믿는 이들에게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빼앗아가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또한 천사 숭배에도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겸손이 윤리적인 철학에 관련된 반면 천사 숭배는 종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천사 숭배는 원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세련되고 문명화되고 문화적이고 고도로 발달된 우상 숭배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이교도들의 동물 숭배보다는 훨씬 세련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하늘의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였습니다. 2장 18절에서 바울은 철학과 종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요소들은 대적에 의하여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빼앗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간교한 자 사탄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빼앗기 위하여 여전히 윤리와 종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나는 천주교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겸손히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빼앗아 갈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천사 숭배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빼앗아 간다는 데는 수긍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실제로 천사들을 경배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아닌 많은 것들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문화의 영향에 의해 노략당함. 만일 우리가 골로새서의 깊이를 접한다면 우리는 이 책이 죄나 율법을 다루지 않고 인간의 문화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화는 모든 인류의 무의식적인 생활입니다. 이것은 원시적인 사회나 개화된 나라에 있어서 모두 사실입니다. 원칙은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전 세계의 민족들은 그들의 문화에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극동에 사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동양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대중집회에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골로새서에 따르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빼앗고 교회 생활을 좌절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문화입니다. 골로새서는 오늘날 우리의 필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로 고린도전서에서처럼 주약들이나 갈라디아서처럼 율법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잠재의식적으로 문화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으로 올 때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함께 가지고 옵니다. 이 문화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노림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문화는 우리 자신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개발한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의 문화가 강할수록 우리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 더욱 비판적이 됩니다. 자신이 소유한 문화의 근거에서 우리는 자신의 금욕주의와 육체의 탐닉을 제한하기 위한 실행들을 개발합니다. 우리의 금욕주의는 자신을 제한하고 죄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고안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가 만유이심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기업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창조물 가운데 먼저 나신 자이며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며 하나님의 충만이며 하나님의 비밀이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분이며 모든 그림자의 실제이십니다. 결국 이 탁월하고 만유를 포함하는 그리스도가 세 사람의 유일한 구성 요소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3장 4절에서 선포한 바와 같이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책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는 강한 표시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의 소유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몸 안에 생명이 없다면 당신과 관련된 다른 모든 것은 끝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사랑이나 순종과 같은 것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은 인간의 생명을 소유한 것에 기초를 둡니다. 생명이 끝나면 다른 모든 것도 끝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된 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약의 계시에 따르면 이 그리스도는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 되기 위하여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 3장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중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안에서 중재하도록 한다면 이 평강은 우리 가운데 모든 논쟁을 잠잠케 할 것입니다. 골로새의 성도들은 서로 다른 주의와 철학과 실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마치 경기나 경연에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심판관이 필요하듯이 골로새인들에게는 모든 서로 다른 의견들을 잠잠케 할 심판관, 곧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문화와 주의와 실행을 다루는 골로새서에서만 그리스도의 평강의 내적인 중재를 언급한 것은 중요합니다. 이 중재자는 우리의 문화의 근원을 둔 모든 의견들을 잠잠케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의견을 잠잠케 할 때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것들을 대신합니다. 우리의 의견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집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계시합니다. 더욱이 오늘날 그리스도는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전적으로 산 영이신 그리스도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겐 주의나 철학이나 실행이나 규례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형제들은 아내를 사랑하려 할 필요가 없고 자매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분이 우리의 사랑과 순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여, 당신이 여기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기 위하여 항상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실행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만유이시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이상은 우리의 철학과 금욕주의와 의견과 주의를 죽일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문화의 영향을 끝낼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적인 사람이 되는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정유되고 그리스도에 의해 소유되고 그리스도로 적셔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를 필요가 있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위안을 받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관심사를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그분으로 인하여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새 사람의 구성요소라고 말한 뒤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안에서 중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거하게 하라고 명령한 사실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안에서 중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로새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에서 인류의 문화적인 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문화에서 비롯되는 의견은 주로 각각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종교적인 규례와 철학적인 법령으로 표현됩니다. 문화적인 의견들은 인류를 서로 다른 많은 국가들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단체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표현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인류가 문화적인 의견들로 나누어진 채로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5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문화적인 규례와 차이를 폐하고 그것들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신 목적은 그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여 이로써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평은 문화적인 의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산출되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됐을 때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평강,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언급한 평강입니다. 새 사람 안에는 문화적인 분별이 없음. 3장 11절에 따르면 새 사람 안에는 각종 문화적인 분별이 계속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문화인과 미개인의 분별이 있을 수 없는데 이는 새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말한 뒤에 바울은 계속해서 많은 서로 다른 배경으로부터 온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중재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평강이 문화적인 차이를 종식시킨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이자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주장할 때마다 이 평강은 문화적인 의견들과 종교적인 규례들과 철학적인 관념들을 정복할 것입니다. 참된 기도. 종종 기도할 때에 우리는 참된 기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도와 참되지 않은 기도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참되게 기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까? 주된 장애물은 교회나 세상이 아닌 문화적인 의견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잠재의식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문화적인 의견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끈기 있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결국 참되게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 중에 우리가 문화적인 의견으로부터 해방되어 영 안으로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참된 기도를 체험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문화 밖에 있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문화적인 의견 밖에 있게 됩니다. 참된 기도 중에서 우리는 영 안에 있고 주와 한 영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이때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진실된 기도를 할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우세하게 역사하여 우리 속의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끝내버립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또한 우리 안에서 우세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그분과 동일시 됩니다. 참된 기도 중에 이러한 체험은 우리에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맛을 줍니다. 참된 기도를 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문화적인 의견 밖에 있게 되고 주님과 한 영이 되며 그리스도를 사는 체험을 더욱더 갖게 됩니다. 슬픈 사실은 기도를 그칠 때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신의 문화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금욕주의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참된 기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사신 주님과 하나가 되므로 금욕주의와 모든 다른 주의들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실제로 기도의 영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 있을 수 없는 한 세 사람의 실제를 만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로 구성되며 이 영역 안에서는 어떠한 문화적인 차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출 때에 우리는 의견과 다툼이 있는 천연적인 생활로 되돌아갑니다.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서 그분을 사는 대신 우리는 스스로 정한 금욕주의에 따라서 자신을 규제합니다.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결심하거나 실행하려고 결정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은 자아의 억제일 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활이 아닙니다.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영으로부터 결코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상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의 의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분을 살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격으로 삼음으로써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위에 다른 모든 것에서 떠나고 이 사신 인격으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러한 기도의 상태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꾸준히 기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하는 상태 안에서 보존되기 위하여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참된 기도를 할 때의 체험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우리의 체험은 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참된 중요성을 깨닫도록 주님을 앙망할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사는 것의 의미를 보이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의 한 면은 기도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문화 밖에 있게 됩니다.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격으로 받아들임으로 이 사신 인격과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과 하나이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분의 부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세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살게 됩니다.